17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21면입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나치에 수감되었다가 사형을 당했던 본 헤프 목사님께서 하셨던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한다. 목사들은 값싼 은혜를 남발하고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값싼 은혜를 받은 이 값싼 은혜는 사실 은혜가 값싼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얼마나 값비싼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값싼 은혜. 이 값싼 은혜는 참된 회개가 없어도 용서받을 수 있는 가능을 제시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자신도 모르게 인식하게 합니다. 그러나 값비싼 은혜,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내가 얻은 은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십자가 앞에 고개를 숙이게 만들죠. 자신의 죄를 보면서 통곡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주먹을 불끈 쥐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값비싼 은혜를 받았으니까 결코 끝나가지 않겠습니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너무나도 값비싼 대가를 예수님께서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좌우로 치우친다 하더라도 죄송해서라도 빨리 돌이켜서 저기 앞에서 내게로 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손짓을 보면서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지 겉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값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쉽게 넘어지고 쉽게 돌아오고 쉽게 넘어지고 쉽게 돌아오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이것이 너무나도 값비싼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쉽게 하지 못하죠. 아마 여러분들도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교훈들이 있을 겁니다.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그 교훈은 우리 인생에서 잘 떠나지 않고 영향을 끼치죠. 저는 어릴 때 아주 값비싼 대가를 한번 치루었던 적이 있습니다. 두 살 위인 형과 형님과 저는 간혹 둘이서 앉아가지고 귀 후벼주는 것을 했습니다. 귀를 후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원하고 좋죠. 그래서 형님과 저는 앉아서 또 제가 손이 좀 섬세하기 때문에 잘 구석구석 잘 후벼주니까 형이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 무릎 위에 형을 눕혀놓고 이쪽 귀를 이렇게 후빕니다. 손에 귀지개를 들고 이렇게 후비다가 어린 생각에 아마 그때가 초등학교 1, 2학년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 생각에 오른쪽에도 귀 구멍이 있고 왼쪽에도 귀 구멍이 있는데 이거를 탁 떨어뜨리면은 오른쪽 귀 구멍을 통해서 왼쪽 귀 구멍으로 그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비다가 실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척 하다가 톡 떨어뜨렸습니다. 그 순간 형님이 소리도 잘 지르지 못하고 귀를 감싸안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쳐박고 아무 소리를 움직이지를 못하고 그대로 박혀 있었습니다. 제가 실험했다는 건 몰라요. 지금까지도 그건 몰라요. 그러니까 알면 혼이 났을 텐데 그 하다가 실수로 떨어뜨리는 줄 알고 있죠. 저는 그때 실험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이게 통과돼서 나올 줄 알고 어린 생각에 그때 제가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았고 그 두 가지 사실은 지금까지도 제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귀지개는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된다. 두 번째로는 오른쪽 귀와 왼쪽 귀는 서로 뚫려져 있지 않다. 이거를 제가 거기에서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지금도 제가 우리 아이들이 엄마한테는 안 가도 아빠한테 와서 귀를 후벼달라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귀를 후비면서 아이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절대로 귀를 후비다가 이걸 놓지 마라. 아무리 궁금해도 놓지 마라. 귀 구멍이 뚫려져 있지 않다. 그러니까 꼭 잡고 있으라. 그 이야기를 제가 해주죠. 너무나도 값비싼 대가를 치루었기 때문에 물론 형님의 귀는 지금도 괜찮습니다. 그때 한동안 좀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고 지금 괜찮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그때 치루었기 때문에 어린 생각에 지금도 우리 아이들 귀를 파면서도 그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교훈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은요 너무나도 값비싼 것입니다. 이걸 쉽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 값비싼 은혜를 치르고 다시금 자녀가 되었죠. 만약에 이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돌아오지 않았다면은 그는 죽은 자입니다. 그는 잃어버린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내가 다시 얻었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성경에서는 죽은 사람, 잃은 사람, 패배한 사람 그들에 대해서는 좋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종들 중에서도 그 가짜 종 아닙니다. 진짜 종입니다. 또 종들 중에서 그리고 미련한 다섯 처녀도 가짜 처녀가 아닙니다. 진짜 처녀입니다. 함께 등불에 그 기름병에 이 등불을 켜고 있었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러니 지금도 예수님의 재림 말씀을 기다리고 있고 등불에 불을 켜고 있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종들이죠. 그리고 한 달란트 또 한 문화를 주었던 종도 진짜 종입니다. 가짜 종에게는 아예 주시를 않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미련한 다섯 처녀와 또 한 문화 또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바깥 어두운 곳에 그곳에 던져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 말씀은 바깥 어두운 곳이 어딘지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곳이 좋은 곳은 아니라는 사실. 천국에는 어두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천국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면서도 실패한 종.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주겠노라.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힘이 있든지 없든지 연세가 많든지 적든지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이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는 실패한 사람이고 그는 죽은 자이고 그는 잃어버린 자입니다. 이 잃어버린 아들, 이 죽은 아들을 다시금 살려내는 유일한 방법,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참된 회개죠. 어쩌면은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큰 아들처럼 우리들도 아버지의 명을 어겨서 명을 지켜서 어김이 없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큰 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큰 아들도 아버지에게로 그 마음을 돌이켜야 진정한 아들로 살 수가 있습니다. 큰아들은 바리새인을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날 교회에도 이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참된 회개죠. 우리들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참된 회개입니다. 둘째 아들도 살기 위해서는 참된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 둘째 아들은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 섞여 사는 사람도 둘째 아들이고 교회는 나오지만은 세상과 똑같이 살고 있는 사람도 둘째 아들이고 큰아들은 교회는 나오고 있고 말씀도 지킨다고 하고 있지만은 이 속을 들여다보면은 그렇지 못한 그런 사람이 큰아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두 아들 다 참된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흉내내기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진실로 그러한 이 마음속과 끝이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가 신앙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 그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회개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참으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리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13장 5절 말씀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와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가 다시금 일어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이 필요합니다.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 큰아들처럼 나는 그래도 잘 지키고 있어 그러면은 소망이 없습니다. 내 가슴을 치는 이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망하지 않습니다. 시편 7편 12절 말씀에도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죽음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지 않으면 죄의 사함이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회개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성문들을 통하여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가진 자들은 모두가 다 세마포 옷, 흰 세마포 옷을 깨끗하게 빤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음란하고 더럽고 거짓말하기를 좋아하고 즐겨하고 지어내고 우상숭배하고 이런 사람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랬죠. 옷이 준비가 안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옷을 빨아야 됩니다. 깨끗하게 빨아야 되죠. 씻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하는 것인데요. 빨래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요즘에는 세탁기가 빨래를 다 하죠. 저도 빨래를 참 많이 했습니다. 손 세탁을 참 많이 했는데요. 빨래를 하다가 보면은 이거를 빡빡 문질러 비누 칠려고 빡빡 문질르고 물에다 헹궈가지고 다시 또 헹구고 착 펼쳐보면 깨끗해야 돼요. 근데 그냥 대충 할 수도 있습니다. 대충 회개를 철저하게 하지 아니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 회개가 철저한 회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대충 하면은 때가 다 묻어 있어요. 이게 깨끗하게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철저한 회개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대로 살면은 망하겠구나. 이대로 가면은 죽겠구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방식에 진절머리가 난 겁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방식 내가 탈피하지 않으면은 이제 끝나겠구나. 이대로 살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죽을 것 같구나. 이것을 자신의 마음속에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당자는 이 둘째 아들은 한때 자신이 가장 멋진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돈이 있었죠. 친구들도 많이 불러 모았죠. 근데 그 삶이, 그렇게 살아왔던 그 삶이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나를 죄악 가운데 얽어매어 놓고 있는 거미줄과 같은 것이었구나. 이걸 딱 깨닫게 된 것이죠. 함께 어울렸던, 멋지다고 생각되었던 그 친구들, 자신의 위치를 높여준다고 생각을 했던,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얻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나를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그런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회개는, 철저한 회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짓고 있는 이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철저하게 빨지 않습니다. 죄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걸 인식을 하면 인식을 할수록 비누칠은 세게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되고 많이 문질러야 되고 철저하게 헹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인식을 하지 않는다면은 대충 빨아서 그냥 늘어놓을 겁니다. 새 옷이라고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득칫득칫 아직도 묻어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어떤 인식을 하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회개는, 철저한 회개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짓고 있는 이 죄가 나를 죽음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무서운 것이구나. 이 세상에서, 이 타락한 세상에서 사는 내 모습이 끔찍하다는 것, 여기서 벗어나고 싶고 하나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슴 깊은 곳에서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 둘째 아들은요, 자신이 있는 그 위치가 돼지우리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돼지우리. 내가 지금 좋은 옷을 입고 마음껏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있지만은 내가 지금 돼지우리에 빠져 있구나,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돼지우리. 먹던 음식, 썩은 그런 음식들 사이에 내가 있구나. 이 삶 속에는 도무지 소망이 없다는 것을 발견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주님은 누구를 찾으시냐 하면 병든 사람을 찾습니다. 이제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겠구나, 내가 죽을 병이 들었구나, 이거를 인식을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찾으셔서 그를 고쳐주시는 거죠. 이거를 인식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쓸모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고 그랬죠.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깊이 필요로 한다면, 그렇다면 내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죽을 병에 걸려 있구나.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이 죄가 나를 죽음에 이끌고 갈 수 있는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상하고 깨진 마음을 가지고 통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멸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누가 소망이 있는 겁니까? 누가 소망이 있냐면은 통회하는 사람, 내가 지금 죽을 죄를 지금 짓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아는 사람. 둘째 아들은 죄 가운데 빠져있을 때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잘 나갈 때는 보이지 않았는데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니까 그제서야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죄성이 보였습니다. 죽을, 내가 죽을 놈이구나, 이 생각에 미치니까 그제서야, 그전에는 떠오르지 않았었지만 그제서야 어렴풋이 하나님에 관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세상에 진절머리가 나니까 아버지가 떠오른 것입니다. 자신이 병든 자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그제서야 의사 되신 아버지가 보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가 보이기 시작했고 내 죄가 보이기 시작했고 그 앞에서 절망하는 나 자신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추악한 사람인가. 여러분 사실 이 내가 얼마나 추악한 사람인가 이것은요 나는 지금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추악한 사람인가. 내가 죽을 병에 걸려있는 그 헛구덩이 그 돼지우리 속에 날마다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 위기 상황을 알아야 우리가 회개를 진짜 회개를 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배부른 회개를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배부른 회개를 해서는 안 되고 처절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철저한 회개를 해야 되죠.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죄는 이 회개는 자기 자신을 보게 만듭니다. 참된 회개를 하는 사람은요 날마다 하나님과 나만 보이죠. 하나님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보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제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고개를 들지 못할 것이고 지금도 제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나 자신을 보면은 하나님 저는 죽일 놈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앞에 서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어김이 없이 행하였더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큰아들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죽일 놈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참된 회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가 있죠. 안 그러면 대충 싸우고 대충 넘어지고 다시금 대충 회개하고 자신을 파국으로 몰아갔던 사람들에 관한 언급이 없죠. 이 둘째 아들이 다 내 잘못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죽일 놈이라는 것을 스스로 발견을 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진절머리가 나서 내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이 둘째 아들이 발견을 한 것입니다. 오로지 내게 빛이 한 가닥 있다면 아버지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서 역겨움을 느끼셔야 됩니다. 이것이 회개죠.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집중합니다. 다른 사람은 안 보입니다. 나만 보이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 그래서 이 손가락을 들고 다른 사람 정죄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제대로 보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 설령 그 사람이 내게 무슨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함부로 그 사람 정죄를 잘 못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한때 아버지는 그에게 불편함이었습니다. 속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유를 누리려고 떠나왔는데 이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어렴풋하게 느끼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가짜라는 거였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는 어떤 행복도 없다는 것. 내가 이 악한 죄악 가운데 빠져있다는 그것을 발견을 한 거죠. 아버지를 얼마나 많이 아프게 했는지 지금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를 아프게 하고 있는지 그것이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서 우리 속에서 그게 보여야 돼요. 이놈이 얼마나 악한 몸인지. 그리고 아버지를 바라보니까요 나의 이 악한 죄를 보고 아버지를 바라보니까 그제서야 아버지가 인자한 눈으로 나를 보고 있는 그게 보이는 겁니다. 무너지고 비참해지고 나를 보고 나니까 아버지가 보이죠. 이것이 바로 회개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아버지는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늘 너그럽습니다. 자신의 그 무례함도 참아주셨던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면은 하인들도 있는데요. 아버지는 그 하인들에게도 참으로 자비롭게 대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아버지를 생각을 하니까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겠다. 내가 돌아가면은 살 수 있다는 이 소망이 하나 생겼죠. 회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요 이제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나는 아들이 아니다. 나는 품꾼 중에 하나, 벌레만도 못한 그런 놈이다. 아버지 앞에 설 면목이 없다.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고 회개를 했다면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는 사람입니다. 19절 말씀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우리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셨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의인입니다. 사실은 의인이지만 왜 의인이 의인대로 살지 못하고 이 속에 죄를 가지고 삽니까? 그러니 나를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되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그래도 괜찮네 하고 앉아있으면 큰아들입니다. 나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위치가 어디인고, 이 품꾼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피스티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날품팔이를 뜻합니다. 집에 있는 종들은 아버지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죠. 월급도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들 중에 양자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피스티오스라고 하는 이 품꾼은요, 아버지가 책임을 져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잠시 일하고 돈 받아서 가는 하인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하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그런 품꾼으로 취급을 해 주십시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를 품꾼의 하나,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 그 종으로 저를 맞아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회개한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정체성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한쪽 구석에 이게 있어야 됩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가장 낮은 마음입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그렇게 맞아주지 않습니다.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고 귀 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가장 좋은 옷을 꺼내어서 입혔다고 그랬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소를 잡고 잔치를 벌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관계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회개한 성도의 모습이고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가장 좋은 아들로 그렇게 맞아주시는 것이고, 내 마음속에는 아버지 죄송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기보다는 품꾼입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이전처럼 아버지에게 내 몫을 떼어주십시오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이런 말 못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값싼 은혜가 아니라 너무나 값비싼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의 소중함을 알죠. 나를 이렇게 받아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알죠. 이 크신 은혜를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이었더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제 아버지 앞에서 무례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서, 맞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제가 하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죽음에서 구해 주었으니까, 받아 주었으니까, 아버지에게는 아들이지만 아들의 입장에서는 저는 품꾼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아버지를 대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기고만장해져서 교만해져서 아버지 머리 위에 올라가는 우리들을 발견을 하면은 그 사람은 큰아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철저한 회개를 하면 그 사람에게는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런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 그게 부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돌아가는 것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고, 하나님만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존귀한 것으로 느껴지는, 그것이 바로 부흥이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쩌면 배불러 있는 사람은 아닌지, 나는 이제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큰아들은 아닌지, 여러분 작은 아들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작은 아들의 그 마음의 자세,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십시오. 아버지의 은혜가 너무나 값비싸기 때문에, 그 값비싼 그 구원을, 생명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값비싼 은혜를 싸게 만들어 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분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회개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55